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는 고난 주간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고난 주간이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고난에 대한 설교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고요. 고난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좀 하면서 인생에 닥쳐있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위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시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빌드업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고난이 없을까를 사고의 평양성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사고의 평양성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마음대로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반은 일반인들은 어떤 소유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게 어떤 직업이나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나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그것이 나를 고난 없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게 일반인들의 첫 번째 발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위시를 가지고 그 위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을 빌드업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걸 가지면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냥 그것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가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종교인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그거죠. 나한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사고방식의 위시를 가지면 그것들 어떤 식으로 빌드업하죠? 한 가지 경우는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한 가지 패턴에서 하는 빌드업하는 사고방식은 교조주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쵸?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지 어떤 수호천사적인 그렇죠? 난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교조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제 주술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어려움이 당하지 않겠지?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 이 선한 행동 때문에 난 고난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전체로 다 뭐예요? 그게 어떠한 소유이건 간에 어떠한 교리이건 간에 어떠한 도덕적인 행동이건 간에 내가 그것들을 뭘로?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정한 여러분 이게 단지 내 고난에 대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일정한 세계관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가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은 뭡니까? 세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보는 거죠. 인과응보의 세계로 보는 거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키면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인간구조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를 했었죠. 저 이 세계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호천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세계관이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는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건 불의한 행동을 하건 착하건 못됐던 것 간에 나는 일정한 교리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뷰는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을 챙기는 마피아적인 사고방식, 마피아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공의하시거나 신실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야라는 세계관을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어때요?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이게 힘이죠. 그게 소유건 능력이건 위치건 간에 내가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덤비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약육강식적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세상은 정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힘센 놈이 더 약한 놈은 그냥 힘센 속에 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나한테 고난이 없기를 바래라는 위치를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빌드업하면요. 여러분들은 사실 실제로 어떤 되게 편향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세계관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딱딱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좀 이따 부드럽고 오늘 설교 되게 쉬워요. 앞부분만이래요. 앞부분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뭡니까? 내가 요즘 욥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뭐 잘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죠? 하나님의 세계관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는 뜻이야? 사단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은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인데,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이중성의 세계관입니다. 그쵸? 뭐 사실은 이 위아래로 이중성인데, 옆으로 보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선한 흐름과, 욕망을 추구하고, 이기를 추구하는 악한 흐름이 있어서, 이 두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사람이 좀 적게 와서 이사를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를 가야겠네요. 네, 곧 본산이가 합류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중창은 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를 알겠죠. 그렇죠? 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게 충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뭘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정한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요. 일정한 고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세계관을 찾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위시 때문에 뭐가 진짜 맞느냐에 고민을 하지 않고 이쪽 세계관이 고난이 아예 없다고 홍보를 하니까 그쪽 세계관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관은 그렇게 위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세계관은 팩트로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계관은 팩트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팩트를 얘기해 봅시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뭔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일 거야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여러분 실제 경험하는 것이나 개인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 세계관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과 응보로 돌아갑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나요? 그렇죠? 악한 놈은 꼭 벌을 받든가요? 죽어서는 받겠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렇죠? 시편에도 악한 자가 귀인으로서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부 세계관은 틀린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세상이 정글이다. 이건 좀 팩트 같으세요? 힘센 놈이 무조건 잘 나가고 악한 놈은 무조건 뒤로 처지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게 팩트입니까? 그런 측면이 존재하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전부라고 이야기하기엔 세상은 분명히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벌써 무너졌을 텐데 왜? 그거는 세상 자체가 조폭정신으로 구성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와 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게 세상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태와 진리를 추구하는 헌신된 선한 사람들과 이기와 욕망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또 갉아먹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갉아먹고 이러고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이 많아지면 전체로 좋은 시대가 되죠. 이쪽이 많아지면 전체로 나쁜 시대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욕망의 사람과 이기의 사람이면 시스템을 다 헤집어 놓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상한 세대계를 만들어 놨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면 그 시대가 변화되고요. 세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사 갑시다. 난리야, 난리. 진짜. 진짜 나는 개척하고 느끼는, 난 진짜 어디서도 설교할 자신 있어, 이제. 불은 꺼지고, 애가 울고, 기어 나오고, 막 이래도 설교할 자신. 물론 가끔 질문도 한 번씩 가시고, 경우는 아름다운 부분이죠. 돌아옵시다. 포인트를 알겠죠, 그쵸?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인생의 일부로 존재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쪽으로 눈을 징끌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 대응을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렇죠? 원망하기 바쁘고 외면하기 바쁘고 체념하기 바쁘고 포기하기 바쁘고 좋게 포장하기 바쁘고 고난을 제대로 대응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기를 바라다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한 것 자체가 이미 최종적인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 같다는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위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팩트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 아, 그럼 초딩 때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이 피터팬의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이렇게 피터팬의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창조주예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위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존재합니다. 그 팩트로 존재하는 세상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주체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위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주체적으로 세상을 대응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결국 그런 막연한 낙관 속에 있다가 결국 일이 벌어졌을 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정신 못 차리고 흘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랑과 욕망이라는 이 균열과 충돌 속에 이 세상이 구성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두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늘어난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종류의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별로 의미 있진 않지만 편안한 길이 있고, 의미가 막 있진 않아. 근데 인생에 편안한 길이 있고, 여긴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으나 고통이 함께하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양갈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많이 가져요. 신앙적인 도전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들리나 봐요. 나도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얘기한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의미는 없지만 편안한 길로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힘들지만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고통의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때쯤에 또 욥기 같은 거 한번 하면 아 정말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는 걸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환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늘어나면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왜 와요? 고난이 오는 근원은요, 고난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보세요. 큰 건 작건, 뭐, 사소한 건 상관없이. 큰 건 작건,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을 쭉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총량의 50%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옵니다. 맞죠? 여러분이 당한 총량의 고난의 50%는요, 내가 만든 고난이에요. 첫 번째. 내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추구를 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내가 만든 고난이 50%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못 가셨다면, 그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잖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상사랑 무식하게 부딪힌다면 그거는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내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되게 잘 해내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하는데 훈련되거나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갖춰나가는 기회들이 전혀 없었다기보다 그런 기회들을 내가 낭비하거나 그런 기회들을 살려내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인생의 갈림길들에서 내가 쓰지 않아야 될 기준과 방식,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이게 약간 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선택해왔던 선택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난의 총량의 50%를 만듭니다. 고난의 첫 번째는 내가 만든 고난이에요. 고난의 두 번째, 30%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도요, 교통사고의 원인의 50%는요, 주로 자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쵸? 내가 과속하고, 내가 끼어들게 하고, 내가 주차 잘못하다가, 내가 긋는 게 50%예요. 근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저놈이 날 받아버리면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30%는요, 타인에 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나쁜 놈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멍청한 놈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짐을 떠안깁니다. 관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쵸?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회에 이 우리 선배들이 물론 많은 것들을 잘해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분들이 만든 걸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패턴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구조에 의한, 그리고 사람도 구조도 아닌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을 때 안 좋은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우연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렇죠?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부딪히는 거야. 30%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염두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고난. 욥의 고난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고난. 우리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왜가 뭐냐면,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근데요, 욥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열왕기를 보시면 제일 나쁜 놈이 세 명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입니다. 그쵸? 성경의 3대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왕 중에는.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7년이나 가문을 주셨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선량한 첫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믿음이 좋은 자나 안 좋은 자나, 그리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으로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요, 빈도로 따진다면요, 아합은 7년 동안 감옥에 들었죠. 그렇죠? 악인에게 더 하실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도도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해요. 믿음의 고난은 의인에게만 온다? 내가 욥처럼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 믿음의 고난이 오고, 욥처럼 신앙이 안 좋아지고 믿음이 초반에서 깔짝깔짝하고 있으면 믿음의 고난이 안 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고난이 더 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의 총량이 늘어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의 퍼센테이지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쵸? 내가 50이었다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고난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세상에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요, 맨 먼저 내가 만들어낸 고난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오케이? 고난의 총량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50%는 줄어들어요. 진짜 내가 신앙이 좋으면. 타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들이받는 고난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요, 이것도요, 퍼센테이지는 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건 그거예요. 얘가 나쁜 놈이고, 얘도 나쁜 놈이에요. 난 착한 놈이고, 그치? 우리 셋이 한 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의기투합해서 날 먼저 괴롭힐 것 같아요? 지들이 먼저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 나쁜 사람은요, 성격 나쁜 사람이랑 먼저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격 좋은 애도 건들죠. 그쵸? 뭔지 알겠어요? 타인이 나를 들이받는 횟수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으면 내게 닥쳐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메인으로 얘기할 거겠지만 내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총량 자체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7년의 가뭄을 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합보다 정말 단기간에 너무너무 치명적인 고난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그런 일정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훨씬 더 빨리 그 고난에서 걸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시는 게 그의 본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시는 거지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세요. 때문에 내가 빨리 그것들을 캐치하고 소화해낼수록 그 기한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1년 감흥으로 아합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셔야 되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를 아시겠어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고난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두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막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으리 이렇게 하면 난 더 고생스럽고 원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고난의 총량은 줄어들어요. 오케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신앙이 안 좋으면요. 신앙이 안 좋으면요. 내가 신앙이 안 좋으면 그래. 내가 세상에 나 이건 싫어. 내가 이제 아, 나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싫어. 나는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 거라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내가 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수가 더 많아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부딪힘도 훨씬 더 많죠. 성공할 확률도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성공을 시도하는 사람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도 정글에서 나도 사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오해에서 걸어나오십시오.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차일드시한 유아기적인 낭만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고난이 좀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안 좋은 이야기고 고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에만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 뭔가 되게 고통스러워진다는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가치 있는 뭐 이렇게 내가 너무 그랬나 내가? 어? 너 니들 보기 내가 되게 힘들어 보이니? 힘들어 보여? 막 우리 목사님 진짜 고생스럽겠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보여? 막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 그럼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의 길로 오히려 인도하시면서 고난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우리 두 가지 오해를 버리셔야 뭘 배울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상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고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해요. 선은 행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 기독교인들은 되게 고통의 길을 일부러 가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되고 고난이 복이고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치로 얘기했습니다. 뭐보단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누구한지 알겠죠? 총량의 문제예요. 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 니들이 성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고난의 총량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래서 일정한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보다 현저하게 나아요?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보다는 현저하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근처에도 안 가려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요. 늘 똑바로 또 여러분들의 눈앞에 닥쳐놓은 고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면하셔야 돼요. 해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고난의 총량을 더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이 목적, 고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제에 의한 네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좀 전에 주체에 의한 네 가지,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한 거고, 나로 말미암은 타인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걸 얘기한 거고, 주제에 의한 네 가지 고난을 얘기해 봅시다. 주체에 의한 것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첫 번째,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힐링 캠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얘기를 찾고 하는데, 차인표 이경규 논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뭐 이 논쟁도 아니고, 한쪽은 아 이경규의 밤의 문화에 사시는 분은 아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이렇게 돈 쓰는 거라고 하는 거는 스태프들 밥 사주는 게 전부고, 어? 카드 하면은 곧장 부인 거기에 뜨고, 개인적으로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정말 재미없지 않아요? 라는 게 이경규적 뷰. 이쪽에서는 뭐라고 대응하세요? 그럼 그러고 사시는 게 재밌으세요? 라고 대응하시. 그렇게 김 사장님, 박 사장님 그러고 사시는 게 재밌으세요? 전 이게 훨씬 더 재밌는데요. 논쟁 포인트를 알겠죠? 우리가 하하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 제가 담배를 예전에 피웠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금단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그 금단현상이 내가 체감하기엔 뭐처럼 느껴져요? 고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그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전에 명품을 좋아했어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끊고 실용적인 소비 패턴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단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금단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 금단현상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예전엔 밤문화를 좋아하고 술을 즐기고 유일을 즐겼어요. 그 유일을 즐겼어요. 근데 그렇게 유일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는 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는 안 놀려고 해요. 근데 자꾸 땡겨요. 금단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걸 고난이라고 부르면 서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거야, 사실. 이게 고난이? 이게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의 삶이 있네요. 막 이럴 일이야, 이게? 주를 믿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뭐 이럴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그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예요, 그쵸? 내가 이것이 사실 나를 어떻게 하는 것? 더욱더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건. 이것이 나를 더욱더 건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놀면 재밌죠. 여러분 밤에 노는 게 재미없어져서 밤문화를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밤문화를 멈추는 건요. 아침에 햇살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볼 때 그게 멈춰지는 거예요. 밤새 술 처먹고 놀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데 난 왜 이러고 사나?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오케이? 저녁에 막 그러고 있다가 뭐 얘기 막 그러고 있다가 저는 또 강남역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10분이었는데 새벽에 끝나고 이제 집에 걸어가다 보면 이제 남들 출근하고 이제 아침에 맑은 공기 난 집에 가고 몰골은 어떻고 집에 걸어가면서 그 상쾌한 공기와 햇살 앞에 부끄러워지는 내 모습. 난 왜 이러고 사나? 여러분 그러고 노는 사람 중에요? 난 왜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다 해요. 다. 난 왜 이러고 사냐? 그게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잘못된 생활의 습관과 잘못된 유의의 습관과 부작용이 만든 행복을 불량식품처럼 집어먹었는데 그 집어먹은 게 내 몸에 익숙해져서 나타난 일정한 금단현상을 고난이라 부르지 맙시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늦게까지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찌뿌둥한 하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힘겹게 노동한 다음에 맞춰지는 진짜 땀이 흐르지만 만족감 있는 오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게 자고 일어나는 아침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조금 일어나도 내가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난 다음에 돌아온 오후와 저녁에 그게 우리가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서 문제죠, 그렇죠? 이제 만족감을 갖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족감을 충분히 느꼈는데 계속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지만, 과도한 노동의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과도한 노동의 문제일 때도 반대쪽으로 튈 건 아니잖아요. 이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바른 대응.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느껴지는데, 이건 고난이 아니라 금단현상이다.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게 고난스럽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문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양심의 크기가 줄어들면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내가 선한 양심의 크기가 커지면 잘못된 불량식품의 행복을 행복으로 안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쵸? 얘기 길게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내가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내가 행복을 제대로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정한 행복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키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큰 즐거움이 와야 됩니다. 큰 즐거움이 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사에도 합류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선이도 얼마나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들리긴 들리지 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게 고난으로 안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기쁨으로 나한테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이게 고난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긍정적인 감각. 내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도 즐겁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의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많아져야 불량식품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의 감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금단현상이 여러분을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금단현상을 잘 지나가내셔서 내가 그 죄에서 오히려 자유해져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을 돌려놓으십시오. 그게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길지 않아요. 내가 만든 고난의 경우. 내가 만든 고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잘못들에서 여러분들이 생긴 고난.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잘못들로 오늘 여러분들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자학, 변명, 원망.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한쪽은 그래 나 그런 놈이야. 그래 나 배째 이거예요. 그래 나 그런 놈이야. 그래, 내가 망쳤어.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럼 끝났네.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 그땐. 그럼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돼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그래도 왜 일을 이 경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게 제일 크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이 이거예요. 지가 망쳐놓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지가 망쳐놓고는 지가 잘못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잘못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건 여러분들 지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럼 져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재능도 주실 거예요. 은사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적은 안 나와요. 오케이?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하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미안해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첫 번째 내 자신한테. 내가 나한테 미안해하자. 아, 내가 왜 이랬지?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한다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미안해한다는 건 나는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해서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는 미안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준 인생의 기회들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 안 하고, 은혜 받고 은혜 유지 안 하고 신앙 까먹었습니다. 다음번에 하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 하셔야 돼요. 미안해 해야지. 내가 그래 놓고는 가서는, 아, 저번에 줬던 거 별로 뭐, 며칠 가지도 않더만, 뭐, 이렇게. 아니, 뭐 어쩌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응?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까먹었으면, 일단은 와서, 아니, 저, 좋은 거 주셨는데, 죄송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시겠냐고, 이렇게. 미안해 하셔야 돼. 나한테도? 왜? 나한테 미안해야지. 왜? 근데 내가 잘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 일주일이건, 그 한 달이건, 그 1년의 시간을 내가 다르게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미안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고난에 대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요, 여러분들 고난의 총량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고난의 총량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 경우죠. 그렇죠? 이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자신감 있게 원망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요. 타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들이받을 때 하나님께 그걸 중간에 막으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 당장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그 강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강도가 악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한테 칼을 들고 달려들면요, 하나님께 그 칼끝을 꺾지 못하세요. 이 어미함을 이해합시다.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그 칼끝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는 근데요, 주변에 선량한 사람들 몇 명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빨리 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요, 그 찔린 상처가 빨리 치유되게 돌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칼끝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게 하실 수는 없어요. 왜? 그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칼끝을 사라지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그 손에서 선악과가 사라졌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악한 사람도 기계적으로 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꼭두각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세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를 들이받는다면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는 고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회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신 기회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허물로 이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만지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사용하기도 하세요. 내가 공격당했을 때 그걸 용서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감당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전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면 그건 내가 감당해내고 오히려 건강하게 대응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하시는 세 번째는, 그가 하지 않은 어떤 고통을 당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 인생을 들이받은 고통을 당한 가운데, 그 개인사적인 고난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내해낸다면,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비판하지 않고. 왜? 그럴 수 있잖아. 왜? 지금은 공의가 흐트러진 현장이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잘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비난할 수 있으나, 그때도 연여지 주님을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되게 영적으로 치장해서 봅니다. 왜 치장이란 말이 뭐 맞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치장, 아니 현상적으로는 치장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욥의 고난의 현상을 봅시다.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욥의 고난은요, 굉장히 개인사적인 고난이에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치? 사업이 망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업이 망했어요.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가족의 죽음이 있었어요. 개인사적인 고난이죠. 욥의 고난은 또 어떤 고난입니까? 욥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오해당하고 비난받고, 오해되고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사회적으로 그게 내가 오해되는 억울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과 같은 흐름에 같은 색깔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과 현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관계에서 내가 슬픈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사회생활 속에서, 내 개인생활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을 경험하는. 근데요, 욥이 모든 개인사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그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악한 영의 세계를 깨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왜? 실제 그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불이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 그 피해를 사실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내가 짐을 통해서 타인이나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이런 대속성,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얘기하는데, 이 대속성을 그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억울하죠. 하나님, 세상은 전쟁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땐 행운이라고 즐거워하시면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공의합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계기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그것들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변화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그 일들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악해서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선한 곳으로 변해져 갈 거라고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받는다는 게 꼭 종교생활하다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되 그것을 의를 위하여 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블레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내가 만들지 않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조금 더 빨리 소화하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인생에 들이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들이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좋건 좋지 않건 누군가 나를 들이받습니다. 그건 세상의 악함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처럼 원망과 시비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과 비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가신다면 이것을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바울이 당한 고난, 베드로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난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추구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바울은 고난을 받으려고 돌아다녔어요. 왜? 고난이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바울이 받은 고난들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들이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꿈꾸고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내려면, 이런 일정한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감내하는 고난입니다. 그쵸? 그건 인생의 비유가 고난에 맞춰지지 않은 그 의미에 맞춰있는, 정의에 맞춰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태장 맞는 거 싫었어요. 물에 빠지는 거 싫었어요. 아픈 거 싫었어요. 버림받는 거 싫었어요. 돌에 맞는 거 싫었어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신 꿈,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를 세워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 꿈이 될 수 있는 건 알았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근데 그 과정에 일정한 고난이 동반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일정한 고난이 동반되는 이 옵션이 이 의미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고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어드밴테이지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감내하는 게 내게 크게 고난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뭐 딩크족도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얘기해요. 결혼을 안 하다가 결혼한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되게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수경이도 가끔 결혼 나중에 할 걸 했다는 얘기를 빈상이한테 당당하게 해요. 아름다운 부부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결혼을 안 해, 연애했을 때보다 결혼을 한 사람을 보면 일정 부분 불편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제일 크게 당황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부인이 내 돈 쓰는 거예요. 자기 돈처럼. 네. 결혼 안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더 안 갖고 오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 이게 저는 내가 썼는데, 그렇죠? 친구. 왜 자꾸 애기 공을 만져요, 갑자기? 본사님 공을 만져. 혜진이가 웃으니까 자꾸 본사님 공을 만지는데. 아, 저번에 이분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마라톤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취미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요즘엔 잘 안 되죠.
요즘엔 싼 걸로.
싼 걸로. 싼 걸로 이렇게. 네? 필드 나가다가 스크린 골프 치시고 이렇게 싼 걸로. 옛날엔 공기도 그거였는데 화면으로 봐야 되고. 네? 불편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둘이 살다가 아이가 나오면 불편한 게 보이죠, 그렇죠? 불편한 게 보여요. 내가 결혼 안 한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면 불편한 게 보여요. 내가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있는 게 불편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한테 뭐는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느꼈던 이들의 기쁨은 안 보여요. 연애만 할 때는 몰랐던 그들의 기쁨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되게 힘들, 아, 무슨 생각만 들어요?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도적인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꿔가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충돌해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부딪히면 더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그런 시점에 왔을 때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부딪혀낸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내할 만한 더 큰 어드밴티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그렇게 안 힘듭니다. 사실. 왜요? 소망이라는 몰핀이 있어요. 그렇지. 바울이 꿈꿨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라는 그 소망이 내가 좀 고생당했더니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하나 뒤집어지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하나 엎어지는 이런 식으로 엎다 보면 로마도 엎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선명한 뷰가 오늘 돌 좀 날라오는 걸 참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 빌립보 돌은 뭐 각이 어떤가? 그러면서 돌 맞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돌 맞는 거 좋아하고 취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싫어. 누구보다 싫어할 거. 여러분 맞아본 사람이 맞는 거 싫어합니다. 맞아본 사람이 맞는 거 싫어해요. 누구보다 싫어요. 하지만 더 큰 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추구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선을 고난 쪽에 액센트를 두지 마시고 거기에 뷰를 봐야 돼요. 거기에 뷰를 봐야 돼요. 이거는요 약간의 결단만 필요합니다. 약간의 결단만 필요해요. 저도 대한민국 평균적인 남자라 가끔 집에 우리 사모님이 친정 가시면 우리 사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사모님이 친정 가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사모님이 친정 가시면 저는 제일 먼저 옷을 아무데나 던집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는 증거죠. 이제 그냥 양발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틀 딱 지나면요 거기가 그렇게 횡해요. 거기 그렇게 횡해. 그렇게 횡할 수가 없어요. 빨리 오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너 가면 안 오냐고. 되게 뭐라고 그래요. 막 나 봐요. 내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라고 해요. 네? 가면 안 오냐고. 옵니다. 오면요? 또 불편해요. 양말 주세요. 온다고 하면 이제 던진 양말 다시 찾아야 돼. 온댄다. 설거지 다시 하고, 라면 끓인 거 다시 막 하고, 곰팡이는 안 썰었나 다시 보고, 이렇게 보낸다. 네? 한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고요. 소망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걸 키우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것인가 헌신되어 사는 것인가 양갈래 길에 서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살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가치와 고통을 위해서 살자. 여기서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자. 고통스럽게 살자. 이런 양갈래 길에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황당한 오해들에서 당황함을 가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해서 살면요 좀 더 불행해지세요. 보통은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돈은 좀 더 벌 수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훨씬 더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훨씬 더 시끄러울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더 고난이 많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에 고난을 느끼는 감각만 늘어나서요 누구 말 한마디를 고난으로 느끼고 누구 행동 하나를 고난으로 느끼고 오늘 날씨를 고난으로 느끼고 별의별 걸 다 고난으로 느끼는 감각만 늘어나요. 사실 고난을 느끼는 총량만, 고난의 총량만 늘어나면 이쪽에. 이쪽에 고난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꿈꾸죠? 아예 고난이 없는 건 없습니까? 있어요. 죽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 거긴 눈물도 없고. 응? 주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거긴 아예 없어요. 여기서는요? 없어요. 선택을 하세요. 더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그래도 꽤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의 선택은 이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다면 결정하세요. 낭만적인 사고방식으로 고난이 오기만 해도 여러 가지 불시험당한 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본문에 표현하기로는 두려워하고 소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내가 고난이 조금만 하면 두려워하고 소동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고난에 대응해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난에 대응하려고 봤더니 처음에는 당황하죠. 왜? 이거 내가 고난이 아닌데 내가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내 감각에 문제가 있네. 감각을 키우자. 주님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소서. 첫 번째 대응입니다. 아 이게 고난인데 이게 내가 만든 고난이네. 이게 내가 해놓은 거네.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하다. 봉인아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요건 이번에 져야지 뭐. 요건 이번에 져야지. 하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원인을 심어놔서 1년 뒤에 2년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그 부메랑을 맞지는 않으리라. 내가 이건 안 하겠다. 미안해야 됩니다. 일단 이건 맞으시고. 세 번째, 타인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기 이전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사랑의 계기로 사용하시든가, 내 자신의 성장의 계기로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주님께 영광 받으신 기회로 사용하시든가, 내가 그것들을 그렇게 소화해낼 때 그것이 나를 정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흉터는 남아도 상처는 치료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소화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추구하는 고난, 이건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하지만요, 그거는요, 총량으로 볼 때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훨씬 더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아기 키우면 귀찮으니까 아예 안 키우겠다라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져도 내가 그것을 말미암은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훨씬 더 큰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해 줄 줄 아는 그런 지향적 태도를 가지시는 것. 그래서 내가 고난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맞는 것들에 대해서, 타인이 맞는 고난에 대해서, 추구해야 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내가 감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고난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게 될 것이며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받으셨던 고난, 물론 우리가 그 슬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생각해야 되죠. 그 아픔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받으셨던 고난의 이 추구적 고난의 의미,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의미 있게 소화하신 그 타인의 죄를 자기의 고통으로 소화하시되 그 의미를 찾으셨던 그것들, 그 스스로는 죄가 없으셨던 것, 우리가 그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갑시다. 고난의 주관이라서 너무 비장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적인 접근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신 나한테는 그런 일은 안 생기를 바라고 이런 이분법에 우리가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죄책감을 갖는, 내 잘못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아프셨구나, 대신 나는 안 아프니까 다행이다, 이번 주는 거의 고마워하고 아픈 것처럼 하자,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갑자기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 부활하셨다고 되게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약간 환자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먼저 보면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리라는 결단이 이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마친 다음에 주의 고난을 따라가려는 결단이 없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한 주간 좀 더 묵상하시고 고민하셔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는 그 진정한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고난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은 고난인데 그것이 정말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진 않으십니까? 혹은 추구적인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결정하면서, 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마음을 부으시고 생각을 부으셔서 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